예, 영어로 사는 삶. 예, 지난주에는 다른 말씀, 명절이어서 다른 말씀 나누는데요. 영어로 사는 삶을 예, 다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자,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예,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자, 요약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하나,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아예 내리시기 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정말 나를 사랑하나, 여기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내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내 고난당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때 내 상황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그걸 붙들고 여러분이 거기에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요. 그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환경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 영적인 일들은 느껴질 수도 있고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진리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예,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 그것은 로마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의심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이런 자아상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상처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뭘 해준 게 있어야 사랑하지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열등감이 많아서인지 사랑받는다는 것, 하나님부터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자꾸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떤 면에서 나의 정체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양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차별하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거라든지 어떤 위치에 있다든지 어떤 권세에 있다든지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그동안 놓쳤었어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만큼 저와 여러분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오늘도 우리 찬양했지만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율법으로 됩니다. 이게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순서가 바뀌면 힘들어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그것부터 여러분을 먼저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이 땅에서 공생애 할 동안에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늘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이거 변함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해도 어땠다고요? 변함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저렇게 하나님을 대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저렇게 대하십니다. 깊이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이건 구약입니다. 자, 구약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이런 약속을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아가서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의미 없구나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술람미 여인이 뭐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요 말씀의 전개를 보면 그런데도 신랑이 너는 참 아름답고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가서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내용을 비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있는 우리의 상태가 뭐라고요? 아무 흠이 없다고 해요.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엉뚱한 짓도 해요. 그래도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는 아무 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사랑했고 선제적으로 사랑했고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입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보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느 누구도 지금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데는 변함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랬습니다. 자, 저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그게 진리야. 하나님이 실제 그러셔. 그렇게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니, 나 뭐 먹을 거 없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왜 이렇게 문제가 터지지?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 여기에 먼저 초점을 두시라고요. 그게 진리라고요. 이게 영적으로 진리입니다. 예, 그걸 여러분을 붙드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지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라고요? 사실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에 적용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안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나?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진리인데 내가 실제 그걸 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 없이는 감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 내용들을 보고 이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점검하면서 이렇게 의지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감정도 살아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자꾸 되뇌이 되고요. 하나님의 감정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리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걸 붙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있고요. 진리가 역사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항상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주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살면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육신대로 산다, 영으로 산다, 이 내용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그걸 따라서 살고 이런 걸 우리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일부예요. 일부고요. 영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사실 진리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고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됐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새롭게 됐습니다. 맞죠? 예, 새롭게 됐습니다. 근데 하는 행동은 아직 좀 그래요. 그렇지만 새롭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완전한 변화는 어디에 일어난가 하면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의 영역에서. 예, 그것부터 먼저 믿으셔야 돼요. 자, 이미 영의 영역에 받은 것을 우리는 이제 풀어놔야 되는데 영의 영역에 새로운 것이 다 왔어요. 그러면 이 영의 영역이 사실은 우리의 존재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의 영역에 은혜들한지 이런 것들이 온 것을 사실은 우리의 삶에 풀어내는 거예요. 적응되도록 풀어내는 거예요. 진리가 적응되도록 풀어내야 되는데, 자,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은 완전하게 변화됐습니다. 우리 천국 가도 우리 구원받은 그 영 그대로 섭니다. 아시겠어요? 혼과 몸은 이제 변화되어야 되겠지만, 자, 변화는 영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변화를 혼과 몸에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신약의 신학생활은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늘 구약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약은 어떻다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생명과 은혜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온 것을 내 혼과 몸이 반응을 해서 순종해가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아직 잘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미 우리의 영 안에 완전한 상태로 은혜로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영역에 새롭게 하신 모든 영역들을 내가 인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롭게 들어온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들을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되도록 풀어놔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 영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이 혼과 몸으로 풀어져 나오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에 수도꼭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몸, 혼, 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영에 있는 은혜들이 이렇게 혼과 몸을 통과해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저 수도꼭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혼인 거예요. 내 혼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와 있는 이 진리가 나에게 자꾸 두드리면 내가 세상 생각을 가지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혼과 몸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저 원리를 따라서 내가 혼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진리대로 가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그 소리만 한다는 거지. 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다 줬어. 너는 생각을 바꿔.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이 구원의 유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실제의 삶이 이런 겁니다. 영에 있는 영역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풀어지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겁니다. 자, 영과 혼이, 이제 혼이 수도꼭지를 열고 영에 있는 진리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걸 따라가면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돼요.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영은 이미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 영은 이미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편에 있어요. 왜? 또 성령이 도장을 찍어놨어요.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하더라. 자, 그래서 내 혼이, 내 혼의 영역이 이 영의 뜻을 맞추면 몸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몸은 그냥 혼의 지시에 의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 결과 나의 혼과 몸은 내 영 안에 있는 승리와 능력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자, 반대로 내 혼이 내 몸의 뜻을 맞추면, 영의 뜻을 맞춰야 되는데, 영의 진리를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닌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몸의 뜻을 맞추면 영으로부터 물리적 영역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던 이 초자연적인 생명의 흐름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미 와 있는 생명을 내가 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삶을 뭐라 그래요? 육신으로 산다 그래요. 성경은. 이런 삶.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도 못 누려. 구원 밖에, 구원 외에는. 천국 가는 거 외에는 누리지를 못해. 이런 게 뭐라고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과정은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이미 받은 걸 풀어놓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을 비유해 봅시다. 자, 농사 짓는 일. 자, 농사 짓는 일은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야 되고, 햇빛을 줘야 되고, 적당한 온도를 줘야 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농사 짓는다면 씨를 심어야 돼요. 또 심고 뭐 어떻게 합니까? 잡초도 뽑아내야 되고요. 거름도 줘야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수수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농사 일 하는데도 어떻다고요?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지만 농사는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 있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해야 될 영역을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예. 자, 그래서 하나는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둘 다 틀린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 나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또 어떤 사람 뭐예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요, 잘못하다 보면 지쳐요. 율법주의예요. 자칫하면, 잘못하면. 저거는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밑에 사람은요, 은혜를 강조해요. 모든 게 다 은혜지. 내가 할 게 뭐 있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내가 반응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이 둘을 우리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나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 돌아가셨는지 우리 잘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영으로 사도들에게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해놨어요.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 그걸 조목조목 여러분이 점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통제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죄를 모두 가져가시고 나의 연약함도 다 가져가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나에게 의도 줬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줬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그냥 십자가 뭐 나를 구원했대. 아, 그런 식이 아니고요. 정말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조목조목 여러분이 점검하시고요. 심령의 중심에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이거 나에게 주셨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시면서 나에게 이거 주셨네. 그럼 이거 내 거야. 그래서 마귀는 이걸 건들지 못해. 뺏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가 건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뤄놓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걸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절할 일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줬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왔어. 겨우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만 하나 티켓 받았어. 기절할 일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뤄놓으신 것에 대해서 그게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영 안에 이미 가진 그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한다.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는 것, 그 마음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라고 생각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원래 원어는 누스예요. 누스. 근데 마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식의 말이에요. 근데 원어상으로는 누스예요. 근데 그 누스가 어느 쪽으로 가까운가 하면 생각에 가까워요. 근데 번역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려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을 어떻게 해요? 내 가치체계에서, 생각체계에서 바꾸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체계를 내려놓고 성경이 제시하는 생각체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누스예요. 자,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요, 구원만 겨우 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거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아서. 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여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원래 회개의 원뜻입니다. 회개의 원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내 길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길이 오라.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 회개는 뭐로 생각해요? 울고불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 하는 것을 회개라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머무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정보다도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그 진리를 따라오는 걸 회개라 생각하세요. 근데 이 삶을 오늘날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좀 어려움 당하고 좀 잘못한 일 했으면 몇몇이 저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이걸 회개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걸 받을 길 원치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의 길을 준비해 놨거든요. 이 최선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오기를 원해요. 울고불고 고민하고 애통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의 길을 예비된 것을 하나님 그걸 내 주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 회개의 원래 의미예요. 근데 감정적으로만 울고불고 하기만 해. 그리고 옛날 그 자리 그대로 있어.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나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친 거지요. 자, 봅시다. 자, 통신사에서 안테나 이런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산마다 막 안테나도 해놓고 해놨지요. 설비비가 엄청 많아요, 저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핸드폰을 사야 돼요. 그렇죠? 그게 통화되죠. 자, 핸드폰을 사야 됩니다. 자, 사기만 하면 됩니까?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핸드폰을 사가지고 등록을 해.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새 생명 된 거예요. 그걸 끝난 겁니까? 전화를 해야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게 뭐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화만 사가지고 있어. 신앙생활을. 그 전화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친척한테도 전화하고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유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해. 전화만 개통해놓고 있어.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바보스러운 사람 많아요. 생각을 새롭게 해서 진리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틀린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성경 말씀과 틀리면 내 방식을 내려놓고 성경 방식을 다시 여기 머리에 넣어서 우리의 생각에 넣어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대건이 생각해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통신사에서 제시한 건 은혜예요. 여기 밑에 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와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 하실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인데 이게 뭐예요?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누려요. 안 하면 못 누려요. 자,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좀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좀 최신 버전으로 보면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자 영으로 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인식함으로 효과가 있게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들이 와 있어요. 이것을 내가 인식함으로 뭐가 와 있는지 인식함으로 내 삶에 효과가 나타나게 하라.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내 안에 어떤 은혜가 와 있는지 인식함으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풀어놓다, 전달하다 이런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붙드는 거지요. 붙들어서 풀어놓는 거예요. 어디에요? 혼과 몸에. 그 다음에 효과가 있게 하라는 뭐예요? 역사, 열매 맺기를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놓으신 일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믿고 그것이 작동되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한 얘기예요. 믿음 생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뜻을 인식함으로 역사해서 열매를 맺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모든 선한 것이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인식해야 돼요. 믿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은요, 이미 거듭난 영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삶에 밖으로 열매 맺히도록 물리세계에 나타나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구약에는 뭐예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받아와야 돼. 신약은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은혜가 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발견해서 내 삶에 열매 맺히도록 내가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식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넣으셨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뭐라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어디에 줬지? 안 보이는데? 이러면 그 사람 뭐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자, 하나님이 이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께 줬어요. 근데 뭐 어디 줬어?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 어, 진짜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실 건 다 줬습니다. 자, 이것이 혼과 몸의 영역으로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인식해서 붙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주시겠지 뭐.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시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걸 누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에요. 이 작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영적 거울이 아닌 물리적인 영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난주 설명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이게 영적 거울이에요. 성경 말씀이. 자, 우리는 이 몸의 거울은 뭐예요? 저기에 있는 거울이죠.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 같은 데 있는 거울이잖아요. 보면 자기 얼굴을 봐요.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을 못 보지요. 거울에 있는 얼굴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영에 있는 존재를 못 봐요. 근데 어떻다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미 여기 주어진 것을 있는 거예요. 내가 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잡히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거울을 보고도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이 거울이거든요. 영적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아, 하나님이 그럼 주셨다면 주는 거야. 나 믿어. 나 믿을 거야. 그럼 내 거야. 이렇게 붙드셔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에요. 요 과정을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을 따를 건가, 영적인 것을 따르는 건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자, 육신의 생각은, 자, 우리는 육신의 생각 그러면요. 맨날 죄 짓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박애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요. 착한 사람 많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성경적으로 육신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입니다. 물론 죄 짓는 것도 뭐예요? 내가 범부를 어겨서 내 유익을 위하여 뭘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는 그런 거고요. 박애정신은 뭐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자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뭐라 그래요? 육신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육신도요, 사람들한테 유익을 줘요. 꼭 죄만 아니에요. 육신으로 하는 게 뭐라고요? 죄도 있고 착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 앞에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하실 줄 알지요? 육신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다고 해. 자, 죄는 모두 육신적이에요, 죄는. 그러나 육신적인 것들이 모두 다 죄는 아니에요. 육신적이다는 뜻이 뭐예요? 원래 뜻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밖에 보이는 대로 산다. 이걸 육신적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그 소리 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먼저 믿어. 그러면 보일 거야. 그러시는 거죠. 자,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이란 미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 저렇게 보이는 영역, 만져서 느껴지는 영역만 옳다고 믿는 사람은 뭐예요? 육신적인 것에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것을 또 신뢰하는 거죠. 자, 생각의 중심이 영의 진리보다 눈에 보이는 영역, 물리적인 영역에 우선적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 너 참 육신적이다. 그러면 욕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세상은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그런 욕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감에 의해서 거기만 지배받고 영의 세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육신적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안 보인다고 거기에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게 있는 걸로 믿고 나는 그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자, 자연적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해요. 자연적 영역에도요. 그렇죠? 여러분 꼭 자연적 영역은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와이파이 같은 거. 실제 있잖아요. 지금도 이 와이파이 막 신호 오지요. 또 뭐가 있어요? 라디오 전파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이제는 뭐 라디오 듣는 사람 없지요. 그 다음에 저기 통신사에서 설치해 놓은 그것도 다 지금 계속 오잖아요. 네, 이런 건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있어요. 이건 우리 경험적으로 알죠, 이미. 근데 영적인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역시 존재합니다. 어디예요? 밖에도 존재하지만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모양으로 지금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근데 내가 못 느껴. 만지지를 못해. 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뇌나 오감으로 인식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럼 나 믿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사고 방식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그래서 육신적인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고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역사까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 생명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자, 육신으로 오는 것은 사망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착하게도 살고 나쁘게도 살 수 있어요. 악바리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라고요? 생명과 상관없다고요. 그건 우리에게 별로 유익을 주지, 이 땅에서는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유익을 못 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몸과 혼으로 사는 거예요. 또는 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 물리적인 감각에 의해서 지배받고 산다면 그 사람은 사망을 낳아요. 봅시다. 타락한 세상에서 착하게만 살아.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적인 그 예수님의 그 이루어졌던 일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와요. 자, 이런 원리예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자, 사망이란 몸이, 우리의 몸이 물리적으로 죽은 것만이 아니라 사망의 점진적인 영향력까지도 사망이라 그래요. 자,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슬픔. 여러분 속에 슬픔이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질병이 있다. 분노 차 있다. 가난하다. 절망 상태에 있다. 낙담하고 있다. 불만이 많다. 불평하고 있다.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지금 뭔가가 지금 다운되고 있어요, 이게. 자, 여러분에게 저기 다스리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사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성도들 별로 신경 안 써요. 어떻게 저렇게 다 이기고 살아? 그렇게 합니다. 그럼 계속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럼 어떻게 삽니까? 사실은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런 마음이, 저런, 죄송합니다. 저는 저기 보이니까. 자, 저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보이는 대로 안 살아. 나는 뭐 물질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하셔. 그걸 붙들면 여러분은 생명의 역사예요. 생기고 돌아. 근데 눈에 보이는 거 없다고 불만을 갖고 불평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잘 안 해주면 짜증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지금 망하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삶을 우리 아무렇지 않게 살아요. 그래 놓고 어떻습니까?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끊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자, 그래서 물리적인 주변 환경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면 생명인 거예요. 시편 기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환경과 여건이 막 뒤집어지고 뭐 정신이 없어. 그래도 어떻다고요? 진리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한다. 이걸 딱 붙들면 내 심령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어떻게 살아? 아이고 못 살겠네. 이러면 심지가 이제 굳지 못하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사망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혼과 영이 동의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혼과 몸에 역사합니다. 자, 사실 이래요. 여러분, 두려움 생각이 오면 그 붙들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몸의 체계가요, 이 호르몬 계통이 두려움으로 오는 그 나쁜 독소 호르몬을 배출합니다. 우리 구조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어려움 옵니다. 근데 내가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면요, 내 속에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몸을 통치합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증명한 내용입니다. 자, 반면에 내 생각을 문제에 고정한다면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그 염려와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나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는 그 상황이나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외부가 아니에요. 내가 오감에 의해 내 생각에 지배받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지금 내게 평강이 없는 이유예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느라고 바빠서 실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걸 못 느껴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평강, 은혜 이런 거잖아요. 이미 와 있습니다. 내가 붙들어야 그게 역사되지요. 그 진리대로 살아야.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처럼 행하지 말라. 뭐예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사용해서 영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이방인들의 특징이에요. 안 믿는 사람 특징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누가요? 안 믿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저절로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이렇게 사는 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대개 그리스도인들이요. 저 길을 모르니까 저렇게 살아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자, 총명이 어두워진다. 자, 총명하고 지식하고 차이를 좀 봐야 돼요. 이해를 위해서 내 생각을 사용하는 게 총명이에요. 이해를 위해서 내 생각을 사용하는 게 총명인데, 자, 총명이란 지식을 적용하는 걸 말해요. 자, 바른 지식을 적용하면 그 총명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틀린 지식을 적용하면 그 총명이 얻어진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지식은 뭔가 하면요,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것과 같아요. 지식은. 근데 총명은 뭐예요? 음식을 삼켜서 소화해서 내 몸에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넣는다고 다 양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입에 넣고 배설하면 끝이에요. 설사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흡수가 돼서 온몸으로 전달될 때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힘이 나잖아요. 총명이 저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무리 여기도 집어넣었다? 총명이 없으면 꽝이에요. 그 총명이 뭐라고요? 내 생각을 바른 지식의 그 내용을 바꾸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총명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뭐 설교는 많이 듣고 해서 지식은 넘쳐나는데 저 사실은 총명의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별로 도움이 안 돼.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데 그 지식을 사용하려면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자처럼 행동하면 그 안 믿는 자가 얻는 결과인 사망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자, 믿는 자나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적응하지 않으면 그 삶이 육신적으로 끌려가요. 이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생각이 새롭게 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해.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붙들면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새롭게 되지 못한 생각, 즉 무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죠. 자, 영적인 진리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너무나 억울하지요? 자, 그래서 치유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유. 자, 말씀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맞죠? 그건 믿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았어요. 왜 채찍에 맞은가 하면요, 그냥 일 없이 맞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기 위해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은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런가 하면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영적으로 비침 받으니까 뭐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두들겨 맞은 이유는 우리의 이 질병, 죄로 인하여 우리 몸에 생긴 질병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기 위해서, 내 연약함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구나,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은 건 뭐라고요? 그냥 두들겨 맞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질병, 마귀가 혹은 죄로 여러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부주의로 인하여 생겨난 이런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뭐라고요? 대신 가져갔다. 그러기 위해서 맞았다고요. 자, 이게 진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 은혜가 왔어요, 안 왔어요? 치유의 생명이 와 있어요. 어디에요? 영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질병 걸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 질병 걸려도 어떻게 해요? 다 나았어요.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이고, 그럼 내 암덩어리가 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보는 거예요. 안 사라졌어. 그럼 뭐라 그래요 또? 통증과 통증이 있고 날마다 병이 더 커질까 봐 두려운데 여전히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면 암덩어리 그대로 있고 통증 그대로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일이라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대개는 어떻다고요? 저 뒤를 신경 써요. 통증이 있는데 아직 병이 안 났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며칠 못 산다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뭐예요? 지금 초점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눈에 보이네 두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너 영에 생명이 와 있어. 그러니까 영에 있는 것을 풀어내서 몸이 말 듣게 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있는 내용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우고 요 심령에 심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서히 내 몸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랬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정신력으로 병을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혼의 힘으로 몸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는 것을 우리 혼이 받아들여서 명령하면 몸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몰라. 세상에 그 수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 이걸 활용해. 자, 이런 문제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았다고 하지만 나는 낫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오감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 이 사람은요, 생명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았다 그러면 난 나은 거야. 여기서 믿고 막 주장하고 병을 몰아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몸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 회복이 돼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간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함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좀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위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능력을 줬어요. 생명의 능력을 줬어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에 역사해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어요. 이 능력이.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해요. 역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사실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활케 한 그 생명이, 예, 뒤에 더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 능력이 발휘되겠죠. 즉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야 에베소 성도들아, 내가 진리를 말한다. 사실은 우리는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그렇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 예수님이야. 바로 그 생명이, 그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와 있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어때?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한 그 능력이 성도 각자에게 다 지금 와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영역이 아닌 물리적인 영역에서 본 것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이 통제받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안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역사 안 해요. 겉을 보지 말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와 있다. 죄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는 능력의 생명이 와 있다. 그걸 계속 붙들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역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인 접근 방법,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거기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진리 가르침을 받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이 누구예요? 육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생각을 바꿈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이 새 사람이 역사하는 은혜들의 생명을 마음껏 누려라. 그 얘기입니다. 자, 비치는 대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내용을 말씀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점점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